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주말 실시된 터키 국민 투표에서 대통령의 권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안이 가결된 데 대해 아직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숀 스파이서 미 백악관 대변인은 17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투표 과정을 감시해온 국제위원회가 10일에서 12일 내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미국은 그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터키에서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찬성 51.3% 대 반대 48.7%로 개헌안이 가결됐습니다. 이번 개헌에 따라 터키 권력구조는 현행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 중심제,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로 전환됩니다. 야당은 이번 투표가 부정으로 얼룩졌다며 특히 250만 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미국과의 군사 긴장 상황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북한의 한성열 외무성 부상이 밝혔습니다. 한 부상은 17일 평양에서 진행된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매주, 매달, 매년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미국이 무모하게 군사적 수단을 사용한다면 총력전이 초래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앞서 한국을 방문 중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7일 황교안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과 가진 면담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해 전략적 인내의 시기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18일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주최 행사에 참석해 양국 경제교류 활성화와 한미동맹에 관해 연설을 할 계획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어 경기 오산 공군기지로 이동해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러시아와 미국, 유엔이 참여하는 시리아 내전 종식을 위한 회담이 다음 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미하일 보그나노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말했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이번 회담이 시리아 사태의 평화적 해결 방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이 같은 접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회담에 러시아는 물론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도 참석하기로 동의했으며 현재 미국의 확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그나노프 차관은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오는 24일 열릴 이번 회담에 겟나니 가틸로프 외무차관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은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미사일 공격으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라크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로부터 모수를 탈환하기 위한 작전이 전개된 이후 지난 6개월 동안 거의 50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리즈 그랑드 이라크 담당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관은 17일 성명에서 모수를 탈출하는 민간인 규모가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랑드 조정관은 전투가 시작될 때 예상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모술 피난민 수가 100만 명에 달하는 것이었는데 그동안 이미 49만 3천 명 이상이 모든 것을 남겨둔 채 모술을 떠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라크군은 6개월 전에 대규모 군사작전을 시작해 지난 1월 모술 동부 지역을 탈환했습니다. 하지만 모술 서부 지역에 대한 공격작전이 2월부터 실시되면서 피난민 수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7일 또다시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과 언론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나의 첫 재임 90일은 지난 8년간 외교 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을 드러냈다면서 정말로 그렇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이룬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국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와는 달리 이달 초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을 응징하기 위해 시리아 공군기지에 공습에 가했습니다. 또 미군은 최근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순위파 과격 무장 세력인 ISIL을 겨냥해 대규모 폭탄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책과 저자를 소개하면서 여러분의 독서의 즐거움을 위한 위대한 책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소개한 책은 민주당에 투표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책으로 본문 260쪽 이상이 모두 백지 상태지만 지난달 인기 도서 목록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대선 이후 가짜 언론이 더욱 나빠지고 있고 모든 내용이 심하게 편파적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4월 18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논의하자는 중국의 제안을 북한이 거부했습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에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근해에서 한반도 쪽으로 항해 중인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 빈슨함이 오는 25일쯤 한반도 동해상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양은 오늘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립니다. 아침 기온은 10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입니다. 해상도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1.5에서 5m, 서해북부는 0.5에서 2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의 시대는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저지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이 테이블 위에 있다며 북한은 미국 대통령의 의지와 미군의 힘을 시험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17일 한국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서울 총리회관에서 회동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But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Just in the past two weeks, the world witnessed the strength and resolve of our new president.
펜스 부통령은 세계가 지난 2주간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힘과 결의를 목격했을 것이라며 북한을 겨냥해 모든 수단들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미국이 설정한 인내의 한계선을 넘을 경우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응징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펜스 부통령은 또 북한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의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era of strategic patience is over. Over the past 18 months, North Korea has conducted two unlawful nuclear tests.
펜스 부통령은 지난 18개월간 북한이 두 차례의 불법적인 핵실험과 전례 없이 많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했고 자신이 한국에 오는 와중에도 실패는 했지만 미사일 발사를 시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전략적 인내는 이전 미국 행정부들의 접근 방식이었고 지난 20년간 동맹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해체와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평화적으로 접근했지만 북한은 기만과 핵 미사일 시험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해선 방어적 조치인 사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동맹을 위해서 계속 배치할 것이라며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포괄적 대응 능력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중국이 한국의 자국 방어를 위한 사드 배치에 대해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중국은 북한의 위협을 먼저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president and I have great confidence that China will properly deal with North Korea.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은 중국이 북한을 제대로 다룰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다면서도 만일 중국이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와 함께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와 안전에 대한 의지는 다음 달 치러지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확고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때문에 한반도 안보 정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펜스 부통령이 취임 후 첫 아시아 방문국으로 한국을 찾은 것은 미한 동맹의 발전과 북한의 위협에 대한 미국 새 행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깊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확고한 북핵 불용의 원칙 아래 세계적인 대북 압박망을 더욱 촘촘히 하고 제재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펜스 부통령은 방한 이틀째인 17일 오전 남북 대치의 상징인 비무장지대를 방문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헬기를 타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인 캠프 보니파스에 도착해 한국 측 지역인 자유의 집을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18일 주한 미 상공회의소 연설 등의 일정을 끝내고 일본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백악관은 북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북핵 문제 해결을 거듭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한이 계속 비핵화를 거부할 경우에 쓸 수 있는 모든 선택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6일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The president has made clear that he will not accept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and partners in the region being under threat from this hostile regime.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영내 동맹국이 핵무기를 가진 적대적인 정권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명백히 했다는 겁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이에 따라 미국은 동맹국과 동반 국가들은 물론 중국 지도자들과 함께 북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 방안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북한 문제가 골마 터질 때가 됐고 지금은 군사적 선택을 제외하고 평화적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고려해야 할 때라는데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방안들이 테이블에 올라 있고 정제 작업과 추가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몇 주, 몇 달 안에 군사적 충돌을 제외한 조치를 취할 커다란 기회가 있을 것이며 그렇게 해서 최악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맥메스터 보좌관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치적 이유 외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형과 친인척을 살해하고 많은 국민을 끔찍한 환경의 감옥에 가둠으로써 잔인함을 과시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중국의 북핵 문제를 해결하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중국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와 협력하는데 왜 중국을 환율 조작국이라고 부르겠냐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군대가 증강되고 있고 역대 어느 때보다 급속히 강력해지고 있다며 솔직히 미국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최대의 압박과 개입을 골자로 한 대북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AP통신은 지난 14일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정부가 두 달간의 검토를 거쳐 이런 대북 전략을 수립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당국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최대 무역 군사 협력국인 중국의 도움을 받아 북한에 대한 압력을 증대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14일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핵폐기 협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북한 정권에 최대 압박을 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백악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두 달간의 대북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마쳤고 모든 백악관 고위안보 당국자들의 승인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은 제재와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한 정권을 최대한 압박하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새 정책의 목표가 비핵화라고 강조하면서 단순히 북한의 실험과 다른 불법 활동의 중단이나 동결은 목표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새 대북 정책이 북한 정권을 돕는 중국 회사들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 점을 앞세우기보다는 중국이 먼저 자발적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은 열흘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1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결의를 또다시 위반한 것이라며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를 또다시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한반도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서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논평은 북한이 태양절 열병식에서 다수의 공격용 미사일을 공개한 지 하루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위협 시위라며 만약 추가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을 감행한다면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강력한 징벌적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앞서 16일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했지만 발사 직후 폭발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이 미사일의 기종 등 세부 내용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합참 노재천 공보실장의 17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북한이 06시 20분경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불상 미사일 발사를 시도했으나 발사 직후에 실패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초기 분석 결과는 발사 직후 실패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관계 당국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보당국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발사 실패한 이 미사일은 지난 5일 신포 일대에서 발사된 것과 같은 계열일 가능성이 있다며 지상 발사 시설에서 멀리 날아가지 못하고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일 오전 6시 42분에 같은 장소인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으며 60여 킬로미터를 비행하다가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당시 미한 군당국은 발사된 미사일을 북극성 계열로 추정했습니다. 한국항공대 장영근 교수는 신포 일대는 사거리를 시험하는 장소는 아니라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개발하는 곳인 만큼 사출이나 공중 점화 시험을 쓸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5일 6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미사일 발사는 실패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사일을 멀리 보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험 발사는 완전히 실패한 것이라고 장영근 교수는 평가했습니다.
사출을 할 때든 아니면 공중점화를 하든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바로 폭발했다는 얘기거든요. 4월 5일 날 한 거는 오히려 사출이나 공중점화 시험을 한 거를 측면에서 보면은 그거는 그래도 상당 부분 간 거고요. 폭발의 흔적은 없었다 그랬거든요. 지난 4월 5일 거는요. 그냥 추락했다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굳이 얘기라면은 뭐 이제 사출이나 점화 시험에는 성공을 했다. 멀리 갈 필요 없잖아요.
장 교수는 북한 당국이 이 북극성 계열 탄도미사일의 신뢰성 증진을 위해 두 차례 연이어 시험 발사를 감행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ICBM 시험 발사가 어려운 조건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갈 길을 간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 실패를 일절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시험 발사 당일인 16일에 이어 17일에도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주요 무기 시험이 성공했을 경우 보통 다음 날 오전 관영 매체를 통해 관련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며 기술 진전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을 경우엔 침묵해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동 경로를 전격적으로 변경했던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 빈슨함은 다음 주에는 한반도 해상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는 미국의 선제 타격이 실천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가포르 근해에서 한반도 쪽으로 항해 중인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 빈슨함은 오는 25일쯤 한반도 동쪽 해상에 도착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칼 빈슨함은 한반도 근해에서 강도 높은 미한 연합훈련 등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차원의 무력 시위를 펼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소식통은 17일 한미 두 나라가 칼 빈슨 항모 전단이 참가하는 연합훈련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칼 빈슨 항모 전단은 싱가포르를 출발해 당초 15일이나 16일쯤 한국 작전 전구안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칼 빈슨 항모 전단은 그러나 한반도 해역으로 오는 최단 거리를 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칼 빈슨 전단은 북한이 태양절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전격 공개한 데 이어 북한군 창건일을 계기로 6차 핵실험이나 ICBM 발사 등 대형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동해, 일본해에서 연합훈련을 펼칠 예정입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17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칼 빈슨 항모 전단의 움직임이나 훈련 계획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길 꺼렸습니다.
한미 양국의 북한이 도발을 억제하고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 자산의 작전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은 정부 고위직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다음 주 초면 칼 빈슨 함과 함께 현재 일본 요코스카 항에 정박해 있는 로널드 레이건 함, 그리고 서태평양 해상 쪽으로 항해 중인 니미츠 함 등 미국 항공모함 세 척이 동시에 한반도 전구에 자리 잡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전구에 미 해군 항공모함 세 척이 동시에 활동하는 것은 군사적 측면에서 이례적인 일로 미국이 북한을 대하는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국 정부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한 관영 매체는 칼 빈슨함이 한반도 주변 해역에 다시 전개하는 것에 대해 미국의 선제 타격 기도가 실천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칼 빈슨함의 파견이 가뜩이나 험악한 지역 정세를 격화시키는 무모한 침략 행위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노동신문 논평은 또 미국이 핵 항공모함을 끌고 다니며 남들을 위협하지만 북한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 공언했습니다. 한편 노동신문 논평은 칼 빈슨함이 한반도 수역에 진입했다고 언급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신문은 이와 함께 최근 한국군의 현무 계열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비난하는 논평도 싣고 미국의 부추김에 따라 북한을 선제 타격하려는 한국군의 책동이 엄중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비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중국 정부는 현재 한반도 정세는 고도로 복잡하고 민감하고 위험하다며 유관 각국은 서로 자극하고 불의에 기름을 붓는 행동을 피해야 하며 모두 한반도 긴장 정세를 낮추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강조하면서 각국은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기 위해 평화적인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를 타당하게 해결하는 데 유리한 상황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루 대변인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유관 각국이 장기적인 이익에 출발해 지역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 전략적 균형을 확실히 유지하고 사드 배치 진행 과정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논의하지 않은 중국 측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북한은 또 유엔 안보리가 개최하는 북한 핵문제 회의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김인용 차석대사가 17일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 대사는 회견에서 북한은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논의하자는 중국의 제안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no trust exists like today,
지금과 같이 아무런 신뢰도 없는 상황에서 두 가지 문제는 서로의 진전에 도움이 되기보다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김 차석 대사는 북한의 핵 보유는 미국의 적대 정책 때문이라며 따라서 이 문제는 협상장에서 다뤄질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되돌리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전제 조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차석 대사는 또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긴장 상황에 대해 어떤 종류의 도발이 발생하더라도 강력하게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6차 핵실험은 지도부가 결정할 문제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지도부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김차석 대사는 이날 회견에서 유엔 안보리가 오는 28일 개최하는 북한 핵 관련 회의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4월 의장국인 미국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으며 안보리가 미국의 지시 아래 북한에 대해 이중 기준을 적용하고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3일 4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연 기자회견에서 안보리가 오는 28일 북한과 비확산을 주제로 한 회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직접 이 회의를 주재한다고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을 멈추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는 이 회의에 가능한 한 많은 나라 외무장관들이 참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최근 들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관련 발언을 자주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는 전략이라고 평가하면서 중국의 태도 변화 여부에 주목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관련 발언에는 중국이 빠지지 않고 언급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과 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이후 트위터와 언론 인터뷰,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내면서 이때마다 중국을 통한 압박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미국이 독자적으로 행동하겠다는 경고성 발언과 함께 중국에 대한 기대감도 적극 드러냈습니다. 지난 12일 백악관에서 열린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의 기자회견 발언은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을 잘 보여줍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 해관총서가 중국 항구에 보유하고 있는 북한산 석탄을 되돌려보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중국 당국의 이런 결정은 자신이 알고 있는 여러 움직임들 중 큰 움직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이 북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민간단체인 미 대서양위원회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맞춰 중국 역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I think there's some interesting developments in terms of China's policy on North Korea.
최근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들이 북한에 대한 새로운 압박 의지를 내비치는 등 중국의 대북 정책에 흥미로운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매닝 연구원은 물론 이 같은 변화는 북한의 핵실험 등에 대한 중국의 실망감 표출이기도 하지만 미중 관계에서 북한 문제가 우선 사항으로 떠올랐기 때문인 측면도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또 미국의 독자적인 군사 행동을 불편해하는 중국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연계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선 두 나라의 앞으로의 관계가 경제와 무역, 투자에 달려있을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 문제에서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협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It's not clear to me how much Chinese cooperation is enough on North Korea.
북한의 안정화를 위해 북한을 코너로 몰면 안 된다고 판단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과의 협력은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찰스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문제와 미중 무역 문제 연계 방침과 관련해 미국인에게 최우선 순위는 경제라며 미국민들은 이런 거래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북한 관련 발언이 분명 아시아에서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The president's and the other senior administration's comments are certainly causing a great deal of uncertainty.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도록 하고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하도록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네, 매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최근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처하기 위해서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한반도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러자 북한과 중국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최근 불거지고 있는 한반도 긴장 상황을 최원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이끄는 제1항모전단이 한반도 인근 해역에 진입했습니다. 한국 KBS 방송입니다.
미국의 칼빈슨 항모전단도 내일 한반도 해역에 진입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합니다.
미군 기관지 성조지에 따르면 해리 에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은 지난 8일 호주로 향하던 칼빈슨호의 항로를 한반도로 돌리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칼빈슨호는 항모를 호위하는 알레이 버크급 유도미사일 구축함인 웨인 메이어함과 마이클 머피함, 유도미사일 순양함인 레이크 챔블레인함, 그리고 핵잠수함 등과 함께 북상해 서태평양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측통들은 칼빈슨호가 한반도군에 출동한 것을 이례적인 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칼빈슨호는 지난달 15일 부산에 입항해 미한연합독수리훈련에 참가한 뒤 싱가포르로 이동했습니다. 한 달도 안 돼 한반도 해역에 두 번이나 출동한 겁니다. 칼빈슨호가 재출동하면서 한반도 주변에는 두 개의 항공모함이 배치된 상황이 됐습니다. 현재 일본에는 미 칠함대 소속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배치돼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웬만한 국가의 군사력과 맞먹는 엄청난 전투력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선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칼빈슨호는 길이 333m, 폭 77m로 면적이 축구장 3배와 맞먹는 세계 최대 항공모함입니다. 승조원은 5,300여 명에 이릅니다. 특히 이 항모에는 FA-18 수포온의 전투기와 E-2C 호크아이, E-18 그라울러 전자전기 등 최신 함재기 60여 대가 탑재돼 있습니다. 유사시 조기경보기 E-2C 호크아이가 하늘 높이 떠 적국의 움직임을 손끝보듯 들여다보며 그라울러 전자전기가 방해전파로 적국의 레이더망을 마비시킵니다. 이어 수포온의 전투기가 적의 영공을 침투해 정밀 유도폭탄으로 핵과 미사일 기지를 쪽집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칼빈슨호를 호위하는 구축함과 순양함의 화력도 막강합니다. 이 호위함들은 1000km 밖에 있는 수백 개의 목표물을 포착, 요격할 수 있는 이지스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는 것은 물론 300여 발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도 갖추고 있습니다. 앞서 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일 화학무기로 민간인을 살상한 시리아 아사드 정권에 대해 지중해에 배치된 구축함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해 응징한 바 있습니다. 칼빈슨호가 한반도 해역에 출동한 것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예상되는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이 1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정치 일정이 있다는 점과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에 대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허버트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칼빈슨호 이동과 관련해 북한이 도발적인 행위를 해왔기 때문이라며 신중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항공모함이 한반도로 이동하는 데 대해 격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칼빈슨호의 한반도 재출동에 대해 횡포무도한 행동이라며 파국적 결과에 대해 책임지게 만들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한성열 북한 외무성 부상은 14일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미국이 도발해 온다면 선제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며 추가 핵실험을 실시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최고 지도부에서 결심하는 때, 또 결심하는 장소에서 핵실험이 있게 될 것입니다.
중국도 칼빈슨호의 한반도 이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한반도 정세 진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당사국들은 자제를 유지해야 하며 지역 긴장을 고조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칼빈슨호가 한반도로 이동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국 일각에서는 인터넷 매체를 중심으로 4월 위기설이 확산됐습니다. 그러자 한국 외교부는 이런 위기설이 근거 없는 소문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준혁 대변인입니다.
미국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우리와의 협의 없이는 어떠한 새로운 정책이나 조치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은 칼빈슨호 한반도 이동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답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안보 담당 보좌관을 지낸 제프리 베이더 씨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사용할 것이란 신호를 보냈지만 새로운 접근법이 특별히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아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982년 3월 취역한 칼빈슨호는 그동안 지중해와 태평양을 오가며 작전을 벌여왔습니다. 지난 1996년 8월 사담 후세인 당시 이라크 대통령이 자국 내 소수민족인 쿠르드족을 공격하자 칼빈슨호는 F-14 전투기로 이라크 남부의 방공망을 파괴했습니다. 또 2011년 미국의 특수부대는 파키스탄에서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하고 그 시신을 칼빈슨호로 가져와 수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항공모함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10개국이며 실전 배치된 항모는 21척입니다. 현재 미국은 칼빈슨호 등 핵추진 항공모함 14척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중국 국제항공이 이번 주부터 베이징 평양 노선 항공편을 일부 중단합니다. 승객이 적은 데 따른 조치인데요. 중국 국제항공은 북한 고려항공과 함께 베이징 평양 노선을 운영하는 유일한 항공사죠.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국제항공이 베이징 평양 항공편 일부를 중단한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중국 국제항공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 같은 조치가 승객이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중국 CCTV는 중국 국제항공의 베이징 평양 노선이 17일부터 모두 중단된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노선 운항이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국제항공 홍보실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CCTV의 이런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해당 노선이 모두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고객 수요에 따라 다시 운항 일정을 잡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 북한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는 북한 고려항공을 제외하고 중국 국제항공이 유일했습니다. 중국 국제항공은 매주 3회 보잉 737기를 투입해 해당 노선을 운항했습니다. 중국 국제항공이 해당 노선 운항을 중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계절에 따라 비행기를 타려는 손님이 적다는 이유로 베이징 평양 노선의 운항을 자주 중단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운항이 중단됐다가 4개월 만인 올해 3월 27일에 재개되기도 했습니다. 북한 고려항공도 손님 수요에 따라 항공편을 자주 조절합니다. 중국 국제항공은 지난 2008년부터 베이징 평양 노선을 운항했습니다. 중국 국제항공 이전에는 중국 남방항공이 해당 노선을 운항했습니다. 중국 국제항공의 취향 중단으로 이제 북한 고려항공만 해당 노선을 운항합니다. 고려항공은 베이징 평양 외에 심양 평양, 브라디보스토크 평양 정기 노선을 운항 중이며 상하이 단둥 노선은 부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고려항공은 북한 국적의 유일한 항공사로 현재 고려항공에서 해외 취항이 가능한 항공기는 4대에 불과합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가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 북한의 여성 인권 유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김 주석의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김일성 주석이 집권 중 여성의 권한을 강화하고 동등한 권리를 증진할 것을 공개적으로 다짐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지금 김주석의 생일을 맞아 북한 정부가 여성들의 인권을 얼마나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는지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북한의 모든 여성들이 심각한 성차별과 성적 학대, 폭력에 시달리는 것이 북한의 가혹한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성과 소녀들이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성차별을 당하고 있고 가정과 마을, 시장에서 남성들의 폭력에 시달리는 경우가 흔하다는 겁니다. 또한 성차별로 인해 여성과 소녀들이 대학에 들어가거나 군대와 노동당에 합류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 밖에 장마당에서 활동하는 북한의 여성들이 성폭력에 취약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장마당을 규제하는 정부 당국자들에게 성폭행과 성추행 등을 당한 여성들은 장마당에서 더 이상 물건을 팔지 못하게 하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일상적인 차별과 유린의 악몽 속에서 살고 있는 북한 여성들로서는 김주석의 생일을 맞아 축하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조직적인 차별과 착취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날 성명과 함께 오는 10월 북한에 대한 국가 심의를 진행하는 UN 여성차별 철폐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도 공개했습니다. 탈북자들과 북한 주민들과 접촉을 유지하는 사람들과의 면담을 바탕으로 작성한 이 의견서에서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 여성들이 직면한 차별과 착취, 육체적, 성적 폭력에 대해 자세히 밝혔습니다. 북한의 여성과 소녀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고 그 같은 폭력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도록 조장하는 환경에 따르도록 강요당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서울의 탈북 여성단체인 뉴코리아 여성연합은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출한 의견서에서 북한의 수용소 내에서 자행되는 여성 인권 유린을 고발했습니다. 2002년부터 2015년 사이에 수감된 적이 있는 여성 70명을 면담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들이 구타와 고문, 영아살해, 강제낙태, 성적학대와 성폭행 등의 경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단체는 북한 수용소의 여성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인신매매 등으로 중국에 갔다가 강제 복송된 여성들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도 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북한 내 가정폭력과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 여성의 정치 참여와 공직 진출 제한, 고용에 대한 차별 등을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청소년들이 주인공이 돼 통일을 문화로 풀어낸 축제가 열렸습니다. 서울의 한 민간단체가 마련한 통일 비전 문화 축제인데요.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시청 바스락홀. 통일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주인공인 통일 나눔으로 함께하는 통일 비전 문화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평화한국에서는 지난 3개월 동안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과정을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데요. 바로 지난 토요일 그 3개월 동안 활동의 결실을 맺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평화한국 서민규 사무총장입니다.
저희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한 문화적인 부분들과 통일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통일 교육을 통해서는 통일 테드,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현재의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적용해서 간단하게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통일 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전시하는 부분들은 통일 사진, 그 다음에 그림, 글쓰기, 문예 시화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발표로는 저희가 연극, UCC, 피스카이어 이렇게 여섯 가지 문화적인 코드를 가지고 청소년들이 배우고 지금 오늘은 배운 걸 가지고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통일비전 문화축제가 열리기까지 크게 세 가지의 큰 활동이 있었습니다. 평화통일 아카데미와 평화 리더십 아카데미 그리고 남북의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한 통일비전 캠프인데요. 이런 시간을 거치면서 청소년들이 통일이 멀리 있고 딱딱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서 자신들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특별히 통일 비전 캠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3박 4일 동안 제주도에서 통일에 대한 것들을 같이 꿈꿔보며 한번 경험해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남한 청소년, 탈북민 청소년, 그 다음에 다문화 청소년, 특별히 이렇게 고려인 청소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제주도에서 3박 4일 동안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걸 보고 같은 걸 먹고 같은 곳 안에서 자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어떻게 좋을 수 있을까를 경험해보고 그런 경험들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통일은 가능하다, 할 만하다, 통일은 의미가 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축제까지가 온 게 된 것입니다.
시청에서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해서 고민했던 문화적인 활동들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은 어느새 통일에 대한 의지가 커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미술로 음악으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통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친구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했는데 사실 그전까지는 통일이 꼭 필요한가?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북한 동포까지 챙겨야 하나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하고 함께 매주 주말마다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생각하다 보니 저는 우리 힘으로 이뤄내야 하는 게 통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청소년들이 지금 자리에서 열심히 통일에 대해 알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다라는 걸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남과 북이 함께하는 문화축제인 만큼 한켠에서는 탈북자가 직접 북한의 여러 음식들을 소개하는 공간도 마련이 되기도 했습니다. 탈북자 이현주 씨입니다.
일단은 북한에 대해서 음식, 그러니까 사람이 평범한 자기 욕구잖아요. 음식 먹는다는 것.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어떤 걸 먹고 어떻게 사는가 이런 걸 한국 사람들도 맛보면서 같이 좀 더 느끼면 더 친숙하게 앞으로 또 통일이 되면 북한 사람들도 그냥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랑 이걸 더 가까이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많은 서울 시민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이 시청이라는 곳에서 작은 공간이지만 북한의 음식 문화를 알리고 더불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탈북민에 대한 관심도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탈북민 이현주 씨 역시 청소년들의 이런 통일 활동에 큰 응원을 보내면서 앞으로 통일된 대한민국을 위해선 이 땅의 청소년들의 역할이 더 크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이제 통일을 너무 멀게만 생각하고 통일이라면서 막 진짜 쿤 일이고 막연한 일이고 뭐 해서 뭐하네 막 이런 말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고 서로 배워가고 또 북한 이탈 주민들이 여기 3만 명 시대잖아요. 같이 함께하는 것이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통일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냥 생각만 자체 생각을 가지고 뭐 문화 체험 하나 하는 거 이런 작은 걸음도 통일의 첫 걸음이라는 걸 좀 배워가고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3개월간의 긴 여정을 끝낸 통일 나눔으로 함께하는 통일비전 아카데미. 이 활동은 마무리가 됐지만 앞으로도 사단법인 평화한국에서는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통일 관련한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될 거라고 했습니다.
예, 저희 평화한국은 요 행사가 마쳐지게 된다면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에서는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해서 배우고 배운 것들을 글로 논문으로 작성을 하고 그것들을 전문가 앞에서 발표하는 통일 비전 학술 세미나가 8월 26일 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국제적으로는 일본과 중국에 가서 그런 국제 학술회의를 계획하고 있고 유일하게 한반도의 분단 도시가 강원도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안에서 저희가 통일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는 그런 학술회의 국제 평화 NGO 학술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희영입니다.
Voice of America. VOA.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양은 오늘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립니다. 아침 기온은 10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입니다. 해상도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1.5에서 5m, 서해 북부는 0.5에서 2m 사이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덕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 13도, 신유주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 17도입니다. 수풍 아침에는 기온, 낮 기온 9도, 낮 기온은 16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6도, 낮에는 12도가 예상됩니다. 강계 아침 기온 8도, 희천은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은 13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해도 역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주 아침 기온은 9도, 낮 기온 15도, 용현 아침에는 9도, 낮에는 16도입니다. 개성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15도, 사리원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은 16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에도 흐리고 비 예보가 있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13도, 해산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 11도, 장진 아침에는 2도, 낮 기온 8도입니다. 풍산 아침에는 1도, 낮에는 7도, 청진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은 9도, 옹기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은 9도가 예상되고요. 삼지연 아침에는 0도, 낮 기온 7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상에도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5에서 5m, 서해는 0.5에서 2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4월 18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미국과의 군사 긴장 상황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북한의 한성열 외무성 부상이 밝혔습니다. 한 부상은 17일 평양에서 진행된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매주, 매달, 매년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미국이 무모하게 군사적 수단을 사용한다면 총력전이 초래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 백악관에서 열린 부활절 달걀 굴리기 행사에서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북한이 잘 처신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다음 행동에 대해 묻는 미국 ABC 방송의 질문에 두고 볼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숀 스파이서 위 백악관 대변인은 17일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의 대응에 취할 수 있는 가능한 행동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시리아에 취한 군사 행동에서 볼 수 있듯이 필요하다면 결정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한국을 방문 중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17일 비무장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해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주말 실시된 터키 국민 투표에서 대통령의 권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안이 가결된 데 대해 아직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숀 스파이서 미 백악관 대변인은 17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투표 과정을 감시해온 국제위원회가 10일에서 12일 내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미국은 그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터키에서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찬성 52.3% 대 반대 48.7%로 개헌안이 가결됐습니다. 이번 개헌에 따라 터키 권력구조는 현행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 중심제,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로 전환됩니다. 대통령은 특히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수 있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으며 판검사 인사에 막강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사법부 장악력이 커졌습니다. 야당은 이번 투표가 부정으로 얼룩졌다며 특히 250만 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7일 또다시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과 언론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나의 첫 재임 90일은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지난 8년간 외교 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을 드러냈다면서 정말로 그렇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이룬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와는 달리 이달 초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을 응징하기 위해 시리아 공군기지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또 미군은 최근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순위파 과격 무장 세력인 ISIL을 겨냥해 대규모 폭탄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대선 이후 가짜 언론이 더욱 나빠지고 있고 모든 내용이 심하게 편파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와 미국, 유엔이 참여하는 시리아 내전 종식을 위한 회담이 다음 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미하일 보그나노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말했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이번 회담이 시리아 사태의 평화적 해결 방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이 같은 접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회담에 러시아는 물론 스테판 데 미스투라 유엔 시리아 특사도 참석하기로 동의했으며 현재 미국의 확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그다노프 차관은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오는 24일 열릴 이번 회담에 겐나디 가틸로프 외무차관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은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미사일 공격으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라크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로부터 모수를 탈환하기 위한 작전이 전개된 이후 지난 6개월 동안 거의 50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리즈 그랑드 이라크 담당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관은 17일 성명에서 모수를 탈출하는 민간인 규모가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랑드 조정관은 전투가 시작될 때 예상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모수 피난민 수가 100만 명에 달하는 것이었는데 그동안 이미 49만 3천 명 이상이 모든 것을 남겨둔 채 모수를 떠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라크군은 6개월 전에 대규모 군사작전을 시작해 지난 1월 모술 동부 지역을 탈환했습니다. 하지만 모술 서부 지역에 대한 공격작전이 2월부터 실시되면서 피난민 수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